이제 둘째 주 4월 10일에 종려 주일이고 또 고난 주가 그 다음 주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 본문 요한복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의 설교인데 고별 설교입니다. 왜 고별 설교냐면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 기도하시는 내용, 중보기도 내용이 나오고 18장에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심, 그리고 19장에서 십자가에 죽으심, 20장에서 부활하심 이 사건이 연속되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제 18장에서 체포당하시고 17장에서는 그 겟세마네에서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기도 내용이 뭔가 17장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 전에 오늘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 그이 땅에서 그 마지막 설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 14장은 그 고별 설교의 첫 부분입니다. 첫 부분이 뭐라고 그렇게 시작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왜 근심했을까요? 그 앞에 13장, 33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13장 33절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내가 어디로 가는데 너희는 내게로 올수 없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36절에 자 시몬 베드로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고 애매한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갔는데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 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까지 3년 동안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셨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자기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자기들이 정말 지도자로 따랐던 그 선생님이 어디로 간다고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별설교 첫 마디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근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에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 그렇게 말씀하죠. 그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또 어떤 일에서나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다. 비록 내게 고난이 오고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을 당해도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근심이나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근심이 있다는 것은 이 믿음이 부재하다, 믿음이 없어졌다, 아니면 믿음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과 근심이 있다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졌다, 떨어졌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는 힘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비록 지금 당장 내게 어떤 고난이 닥치고 아픔이 있고 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 믿음이 있으면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왜 마음에 근심하나?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정말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말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믿으라, 신뢰하라, 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겠다고. 자,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하셨는데, 예, 한번 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근데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해요. 28장 20절에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을 믿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안고 있는 염려와 근심, 두려움을 이기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 바로 첫 마디가 그였습니다.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라고 이렇게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실제 가나안의 혼례 문화에서는 이제 그 다큐멘터리로 나오는 영화가 있거든요. 언제 한번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데 거기 보면 이 혼인 문화와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고 오신다는 그 이야기가 그 혼인 문화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 혼인 문화 속에는 신랑이 그 약혼 신부와 약혼하고 나서 이제 신랑 아버지 집으로 가서 신혼집을 이제 준비한답니다. 그때부터 나무를 사고 하던 집 지을 방을 만들 준비를 다 해가서 1년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 결혼식 날은 아무도 모르고 딱 신랑 아버지만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준비가 되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때의 동네 사람들을 나팔 소리 함께 깨워서 신부를 데리고 오죠. 그때 신부는 언제 신랑이 데리러 올지 모르니까 항상 드레스를 입고 준비하고 잘 때나 어디 나갈 때나 드레스를 준비하고 그 신부의 친구들도 항상 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가나의 혼인 문화 속에서 신랑이 이 거찰 처소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데리러 온다는 그 말씀을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있었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랬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재림하시겠다 그런 거예요. 재림하실 때는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이전에 우리를 신부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거처를 다 마련하시고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 육신에 말하는 거죠. 육신이 무너지면, 육신이 죽으면, 그래서 육신의 생명이 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영원한 집, 천국을 말하는 거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집, 천국을 준비하시고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온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무너져도 죽어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집을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인 곧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을 만드시겠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덕분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도마가 자 그런 묻습니다. 5절에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대답으로 하셨습니다.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하셨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라고 그 주님이 길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죠.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맨 예수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에는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만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습니까? 왜 예칩니까? 예수 오직 예수 이만희를 통해서도 아닙니다. 뭐 문선명 통해서도 아닙니다. 자기가 제림 예수라고 말하는 수십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아닙니다. 부처를 통해서도 아닙니다. 마오메스를 통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우리가 기울이고 이 예수님의 또 교훈에 우리가 또 감동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처음 가는 목적지를 할지라도 제대로 된 길 위에만 있으면 언젠가는 도착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디인지 또 어떤 곳인지 잘 모른다 해도 당신 천국 가봤어? 예, 모르죠. 우리 안 가봤으니까 그것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가는지는 잘 몰라도 예수님이라는 길 이에만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나를 그곳에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자 주님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제 빌립이라는 제자가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족하겠나 그 말은 믿겠습니다. 아버지를 보여 주십시오. 분명하게 확신 있게 뭔가 좀 보여주고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빌립아 9절입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또 믿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한다면 무엇을 통해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우리가 보고 묵상하고 들었으면서 그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무엇으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 자신의 행하는 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다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예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 사람들이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동거지 우리의 신행일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교회에서는 정말 믿음 있는 모습인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나를 보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이 저런 모습이구나 하나님 믿는 것이 별것 아니네 이래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것이죠. 나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모독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을 통해서 알게 하셨고 보여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을 보는 자, 주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하나님을 본 자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12절, 12절에서 14절까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자,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 사람도 할 것이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뭐예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일, 전파하는 일, 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또 하셨던 일은 뭐예요? 자, 그것을 위해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하죠. 그런데 주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셨냐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자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가 무슨 주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 성령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라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 오늘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그 하셨던 일, 주님은 유대 땅과 이 사마리아 땅의 복음을 전파했지만 지금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님은 그 유대 땅 조그만 그 갈릴리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셨지만 우리는 훨씬 더 넓은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장치를 해놓으셨냐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13절 14절 한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행하시라 그랬는데 사실은 그 큰 일, 그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행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가 독백의 강연처럼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에 그냥 내 원대로 뜻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그 모든 것에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그 일을 하려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주님이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 주실 것이고 또 물질도 공급해 주실 것이고 자녀들이 필요하면 잘되게 하실 것이고 뭐 때문에 그 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노니 내게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 할 수 있도록 내게 건강 주십시오. 그 일 할 수 있도록 나를 고쳐주시고 만져주십시오. 그 일 할 수 있도록 물질도 채워주십시오. 그 일 할 수 있도록 내 자녀들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도록 주님 내 자녀들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기도가 조금 바꿔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내 원대로 뜻대로 구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 할 수 있도록 주님 예수 이름으로 구하노니 주께서 내게 건강과 물질과 또 강건한 은혜와 그리고 자녀들로 인하여서 근심하지 않냐 하도록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보다 주님이 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4월 첫날 첫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